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받고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시면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나 말씀의 뜻과 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사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말씀과 바뀌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한다면 한 대략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일까요? 창조 원리나 이 구원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구원의 원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말씀들이죠. 또 둘째로 여러분 성경이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바뀌어진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 구약의 말씀 중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뀌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이 구약의 제사법과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후부터는 우리는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이 변화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도 할례를 주고 구약의 율법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한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할례나 이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그러나 율법 중에 요긴한 것 몇 가지를 정해서 이 규례만큼은 꼭 지키게 하자 결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도 몇 가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교회가 율법을 어긴다는 오해도 피할 수 있고 여러모로 유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렇게 결정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리라.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해진 이 규례의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금령들은 오래지 않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말씀도 더러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가서 배낭이나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가서 그저 말씀만 증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시대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을 그런 때였습니다. 전대나 배낭 그런 거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하고 백성으로부터 환영받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낭이나 전대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때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낭이나 전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때는 겉옷에 없는다 하더라도 이 겉옷을 판다고 하더라도 여행의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칼까지 준비하고 전대와 배낭까지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는 제자들이 전도하면은 박해를 받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전과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떨까요? 이미 보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이 부부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종 관계 물론 이 주종관계라고 하면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 노예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노예제도 이 주종관계 문제도 사회생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세 가지 이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말씀일까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마 여기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잘 보살피는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교훈이라고 귀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한 여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게 잘 맞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 읽으라고 하는 말씀을 다 읽었던 제 아내가 차 안에서 오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며 여자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들으면 그 말을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유머로 전해지는 말인데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새 여자가 누구지요? 첫째는 아내, 둘째는 골프 캐디, 셋째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씁니다만은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그 여성 뭐 이렇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아내가 나오잖아요. 아내의 말은 꼭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유머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그런 유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 이 말씀을 시대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은 부부가 평등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 부부는 완전히 평등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였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런 말씀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 벌 받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여러분 이것은 바뀌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말고도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바뀌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지요.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부부도 서로 거리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바로 무화과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했습니다. 여인도 해산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해산이 벌이 아니라 해산할 때 생기는 그 고통이 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게 고통입니까?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할 때도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일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인데 그 일이 힘들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벌이지만은 바뀌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로 주어서 바뀌어진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 원한다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사모한다고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사모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여러분 간혹 보는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원한다는 말을 지배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 하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실 다 이기적이라서 항상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거든요. 부부의 관계도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내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모하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비는 자기가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 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지혜로운 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벌의 결과입니다. 원래 이 부부의 모습은 평등하게 완전한 사랑과 화목으로 사는 그것이지만은 죄를 짓게 돼서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죄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계속 되어야 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남편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인간으로 받는 벌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노동할 때 힘 안 듭니까? 힘듭니다. 수고해야 그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산의 고통이 없었습니까? 해산의 고통도 있고 때가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죄인 당하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인으로 지나면서 예수 믿지만은 받는 그 고통은 이 모든 고통들이 결국에는 전부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 내가 소망을 이루는 이 소명을 이루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그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우리를 바라잡아주고 회개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주관한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는 것은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꼭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축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지배하거나 그 아내를 종처럼 부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보살펴주고 항상 편안하며 행복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부부는 본질적으로 사랑하며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계속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에서 이렇게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인간이 오히려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이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어떤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본질적인 관계인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한 어떤 진리겠습니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면 가정은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이 부부의 관계도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해서 보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바 같이 하라.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라도 아내를 보살피며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교훈이지 남녀관계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아내가 남편을 가정으로 세워주라는 것이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어떤 주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이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회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남녀 차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높은 지위 얻을 수 있어요. 여성도 왕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여성이 가정에서 이 아내의 역할을 할 때에는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야 행복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남녀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보다는 여러분 여성의 이 권세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내가 세상에서 더 지도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더 훨씬 더 많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그래야만 좋은 가정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이 사회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젊은 목사를 당회장으로 존중해줘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상전과 이 종에 대한 관계에 이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과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후에 온 인류를 대상으로 주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후대에 이 노예 제도가 생겼을 때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해 오시면서 노예 제도를 폐기해버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노예 제도를 폐기해 버리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뀌어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럼 이 말씀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이 제도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노예 제도가 옳지 않나,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노예주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노예 제도의 어떤 정당화를 주장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 노예 제도도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제대로 못 바꾸면은 자기라도 그 제도를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를 형제로 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전과 종에 대한 이 말씀은 다만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마저도 사회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로 대할 뿐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으로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성경 말씀, 이 본래의 모습, 진정한 사랑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어떤 증오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정말 사랑하며 진심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가운데 존중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21일 날 무슨 날로 지내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의 제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정한 이 법정 기념일이 되었어요. 무슨 날이죠? 매년 5월 21일 날은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인간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21일, 2일,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세워진 우리 인간 공동체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행복이 많이 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부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에 불행해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그것이 우리 부부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부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는 이혼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이죠.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거든 갈라지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라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기 그런 사람이 자기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려고 하거든 그때는 갈라져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당연히 평등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평강과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리 면에서도 축복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남녀 불평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에서 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리 중에는요 여러분 우리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거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만 구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의 질서도 현대인이 싫어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안에서 있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가 풍성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행복하고 좋은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 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과 사랑과 평등과 평강의 축복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공동체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소명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며 남편이 가장으로 존중받고 아내는 진정한 사랑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도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가정마다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도 질병에서 고쳐주시며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에 더 많은 은혜를 끼치는 넉넉한 가정과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 바치는 성도들의 생활을 주님 풍요롭게 역사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함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